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장수는 상당히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 갈라디아서 개요를 여러분에게 여기 나눠드린 그 노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기록자는 여기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주후 55년경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도 여러 종류의 그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역사를 다루고 있고, 어떤 건 시를 담고 있고, 근데 이거는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교리.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편지예요. 그 편지는 수신자가 있죠. 그래서 그 수신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에 있던 이 사람들, 특히 성도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의 특징이 다른 그 서신하고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성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갈라디아서라고 했냐?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수신자가 있거든요. 그 수신자가 갈라디아의 교회들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의 교회들 1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도를 이제 인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흑백으로 돼 있고, 한영대역이나 스타디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칼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면 칼라 지도를 봐도 괜찮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그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세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도에는 1차 선교 여행 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2차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루트가 이 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가서 보시면, 선교 여행의 시작지는 항상 어디냐 하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기 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다 옆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시리아라고 있고, 그 시리아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보이죠?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들을 이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불러서,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선교여행을 이제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갔던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 있었어요. 이 생질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심하게 다투고 이게 갈라지면서 2차 선교여행부터는 바나바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 바울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잘 보셔야 돼요. 1차 선교여행.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안디옥을 이제 떠나서, 그래서 1차 출발해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키프로스 섬 있는 거 아시죠? 키프로스.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구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키프로스는 지금도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분쟁이 있고, 여러분 아시죠? 이걸 다 구브로로 해놓으니까 구브로가 뭔지 역사상에 없는 그러한 그 지명이 돼버린 다음에 지금도 있는 키프로스예요. 그 키프로스에 가서 살라미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바보, 영어로 파포스라고 하는 거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를 지나서, 그래서 저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거기 비시디아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비시디아,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 그 위에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뭐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는 로마 지방에, 로마 제국에 이 왕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방을 이야기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도, 이걸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프라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같은 그런 도의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면 비두니아 도, 갈라디아 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디옥이 또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맞아요? 예, 거기 비시디아라고 쓰는데 바로 위에 가면 안디옥이 또 있죠? 예, 그거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기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다. 그래서 안티오크스 대제가 이렇게 자기의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이 안티오크스를 뜻하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 안디옥이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움 오른쪽에 보이죠? 이고니움, 그 밑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서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런, 루트로 1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때, 좁은 의미의 갈라디아는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루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크게 그냥 네 도시를 얘기하자면 여기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알겠죠? 요렇게 돼 있는 요 지역이 거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될때그 수신자들이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요 지역은 지금 비시디아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는 저 위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가 여기 표시된 것보다 갈라디아 지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가 상당히 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실제 그 갈라디아 프라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빈스가 있으면서 이 주변 지역으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영역 가운데 맨 남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이런 지역도 갈라디아다. 여러분이.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회들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실은 저 위에 있는 갈라디아가 아니라 여기 밑에 남부에 있는 그한 지역 갈라디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갈라디아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어로 거울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거울. 이거 거울은 우리나라 말로는 갈리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리아 사람들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갈리아 사람들이에요. 거울. 이러한 그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몇 세기 전에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 살던 이 갈리아 사람들이 이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사람들이 성격이 사나워요. 그렇게 돼서 막 침범을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리아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베 루스드라 이 밑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갈라디아 프라빈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 도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밑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이런 사람이 다그 지역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지역을 가리킨다. 이걸 이제 보면서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다. 자, 갈라디아는 땅이 매우 비옥하고 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저쪽에 유럽이 있고 또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거기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거하게 됐어요. 이러는 가운데 유대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은 상술이 좋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이 지역에 유대인들도 이제 많이 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 갈라디아지만 거기에는 갈라디아라는 명칭으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거기에 이 둘째 선교 여행을 두 번째 이제 떠나면서 거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 23절에도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과 함께 바울이 거기를 방문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앞뒤 정황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51년에서 주후 52년, 아마 그쯤에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기록하던 그 선교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게 선교여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갈라디아 그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몇년 지나서.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가서 읽어보면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방을 방문했을 때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요 뒤에 나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아픈 거를 보고도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을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돈독한 그런 관계였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잘못된 교리,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걸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밀어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와 같은 그 근간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단,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도의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사도의.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더하기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걸로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작을 해야만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를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특히 고린도후서를 가서 보면, 여러분 여기 가셔서 지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지도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있어요. 마케도니아도 지금도 마케도니아 있는 거 아시죠? 마케도니아.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는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는 큰 도시가 저우에 빌립보,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는 고린도하고 그다음에 아테네. 아마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더큰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고린도까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도의 무슨 추천서를 받아갖고 왔다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 증거 자료를 대면서 고린도에까지 가서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얘기한 다른 복음은 단 하나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게 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된 거야. 꼭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이들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만 그렇겠어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런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그런 복음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다른 복음을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여기 한마음 미션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을 갖고 오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초강도의 이 해결책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내가 사도다,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 특히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권능, 파워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할례를 남자아이들에게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곧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약에다가 구약을 더해서, 그래서 율법과 행위 두 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5장 2절, 6장 12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품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자기들의 속박으로 얽어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 정말 풍성한 것과 같은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왜 너희가 다시 구약으로 또 돌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 예표로 주어진, 모형으로 주어진 이런 구약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100%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나요? 그 지금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제사장 이런 거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약시대 지금 교회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얽어매는 거라고,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그냥 속박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약의 종교 시스템인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런 모든 것을 일시에다 없애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 다가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너희를 이렇게 얽어매면, 그게 무슨 얘기야, 자유를 다시 걷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헌장이에요. 자유헌장.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교회를 이렇게 여시면서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자유, 이 자유를 왜 다시 빼앗기려고 그러냐.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들의 자유가 이렇게 속박되고 자기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읽고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헌금도 마음대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이러라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넌 요만큼 해야 되고 요만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 몇 번에 이걸 다 정해줬잖아요. 그것만 다 하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굉장히 뿌듯해. 이게 하라는 걸 다 했으니 그 의무를 다 했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그렇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십일조 하라 그러고 일주일에 다섯 번 교회 오라 그러고 해서 다 만족을 시키면 얼마나 기쁜지. 예, 특히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는데 다 했다. 희열이 넘치는 거야. 남들 못하는데 내가 새벽기도 21일 다 했다. 그렇죠? 목사님이 와서 상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자발적으로 하려면 이건 뭐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교회 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데 그 언제 기다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약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좋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마귀가 와서 그걸 건드려갖고 이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빠지는 그 희열,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아우, 저 권사님, 뭐, 이렇게 뭐, 11조를 하고, 뭐, 그러니까 다 여기다 11조도 다 이름 쓰잖아요. 누구 얼마 뭐 해서 다. 그게 쓰면 한 것 같잖아요. 또 그걸 많이 해야 장로도 되고. 이게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다.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예, 그래서 독립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독립선언문. 우리 3.1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때 독립선언문 낭독했고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처럼 그냥 구약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독립하는 거야. 그거를 이 여섯 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고 이 율법에 속박되어 살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뭐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5장 6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리뿐만 아니라 율법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독립을 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아주 현장에 규정을 해놓은 이런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독립 신앙문이요 아니면 대헌장이다. 독립을 선언한 그런 대헌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평생토록 두 책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마르틴 루터를 구원으로 이끈 로마서. 얼마나 많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루터가 그냥 설교하면 칭의 뿐이 설교할 게 없었어,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 그런 지배하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걸 가르치니까 루터는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무슨 교리 그런 거 가르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루터의 말을 들어오고 설교 말씀을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한 거는 카톨릭 교회의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듣길 원해서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루터는 그냥 오늘도 칭의, 내일도 칭의, 칭의만 가르친 거예요. 이 칭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이와 같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의 캐서린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My Catherine. 캐서린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누구냐? 자기 부인의 이름이 캐서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루터가 끼고 살았던 그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루터의 여러 주석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서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그런 그 주석이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거를 그 여섯 장 안에서 아주 간결하게 이 독립 선언문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우 파워풀한 이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은 오직 믿음만이 사람이 거룩히 되는 이와 같은 칭의, 그 다음에 또 칭의 받은 그 이후의 성화, 그렇죠? 이거의 기초는 오직 믿음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성화의 삶의 기초도 믿음. 자, 그래서 핵심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 2장 16절을 이제 핵심절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결론이 뭐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율법의 그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거기다 못을 박은 겁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믿음, 그 다음에 자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 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서신 누가 기록한 거예요? 기록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글을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까요? 예? 네, 아니에요. 자, 가서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네, 로마서 1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바울이 대필자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를 바울이 구술을 하고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렇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구술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필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직접 썼어요. 얼마나 이게 사안이 급하고 중요했는지 또 짧기도 하고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하게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그와 같은 기록이다. 이래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울의 서신, 뭐 예를 들어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보낸 거, 한 교회에.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서 1장 거기 가서 보면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교회 안에 지금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러 교회에 한 번에 보낸 그와 같은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가 있냐. 우리 한번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런 그 교회에 보내는 그런 그 서신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가서 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믿는 자들이 수신자야. 믿는 자가 수신자야. 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신자예요. 여기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인가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다른 서신에서 그게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여기 직격탄을 지금 날리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보세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누구라 그래? 너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받는 그 너희 가운데 어떤 일부 너희는 율법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다. 다시 말해 구약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이런 걸 정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걸 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떨어졌다. 뭐 지옥불속으로 간다 그 말은 안 썼지만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편지의 수신자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갈라디아서가 다른 거와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내가 오늘 몇 차례 이야기해서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강도가 다 달라요 파워의 강도가 그렇잖아요 강도가 다 다르다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2장 16절, 3장 3절, 4장 15절, 16절, 5장 7절, 12절, 6장 3절, 그 다음에 12에서 15절 이런 거는 신약성경 전체 기록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와 같은 그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다. 엄청나게 그거에 담고 있는 그 강도가 다른 성경 구절 여러 개를 합쳐도 그만큼 되지 않을 정도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와 같은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1장 1절부터 가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 톤을 보면 바울의 그 뭐라 그럴까, 의분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건 도저히 내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외치고 어떤 면에서 울부짖는 듯한 그와 같은 그 의분이 이 갈라디아서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그냥 파워풀하게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낙심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걸 읽게 될 때 그냥 파워풀하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에 먼저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프라빈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교회들에 보낸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이 왜곡이 된 겁니다. 자, 복음은 뜻이 뭐냐 영어로 가스플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좋은 소식에 대한 나쁜 소식을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 더하기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더하기 뭐를 해야 된다는 거다. 이게 들어오니까 바울이 이거를 격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요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다 알아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Yes 아니면 No? Yes 아니면 No? No예요. 그거 다 알고 구원받으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예. 복된 소식만 믿으면 돼요. 일단은 복된 소식을 믿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거는 뭐 창세기의 말씀도 요약하고 다 이렇게 요약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요약한 것이 이 요약을 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여기 가서 정점을 이룬 거야. 이 정점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복음. 이거를 모르면 모든 거 다른 걸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이 뭐냐? 거기에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창세기 다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다 설명하고, 레위기 다 설명하고, 구약 처음부터 거까지 다 설명, 이런 거한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원리들 모든 것들을 다 집약을 해서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뭘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고요. 복음을 선포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선포한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자, 그럼 복음이 뭐냐? 거기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 그걸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 기록대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요, 100%이 사람이신 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vicarious, 누구를 대신해서 vicarious atonement.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짐승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선포할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면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묻히셨다가 묻혀야 되는 거예요. 묻혀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부활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한 거, 여기까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개역성경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NIV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핵심, 그 핵심을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거, 이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이게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한 걸 요구하냐?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한 기초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 한 2억 원 갖고 와야 그 구원받는다 그러면 2억 원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 10개 따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있는 사람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피부색이 하얀 사람만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키가 180 넘어야 된다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 외적인 조건,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된다, 적게 이런 걸 갖고 나오면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돼요? 아유, 하나님이 키를 170으로 만들고 180을 요구하면 어떻게 제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공평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부자라 그 다음 아이가 부자가 됐는데 아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구원 못 받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돈 안 드리고 어떤 엄청난 행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내가 왜 죄인인가 그걸 깨닫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이 있을까를 제대로 깨닫고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고 죽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그 결론에 이르러서 손 두 손 들고 내 모든 거 다 치우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딱 나갈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한 그 기초하에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만민에게 평등한 거예요. 만민에게 평등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단순해요. 다른데 불공을 가서 뭐 천일을 드리라 그러고 마룻바닥 천주교 신부가 가서 백번을 닦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왜 좋은 거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11장 1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교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는 신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예요? 이 둘을 지금 맺어주는 중매꾼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내가 너희를 맺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뱀이, 마귀가 자기의 그 관교함으로 이불을 과거에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누가 칭찬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나중에 회개 보고 한다니까 여기서 좀 알아도 주고 뭐 돈도 많이 내고 그럼 이름도 불러주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의샤의샤에서 뭘 좀 할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하라고 얘기하니 종교심이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밋밋한 거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성경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하니까 이러는 가운데 유대 이 지방에서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어떤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유대인이 딱 내려와서 야 그거 이렇게 밋밋하게 심심하게 그렇게 믿냐, 아 그래도 뭐 열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으쌰으쌰 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거든. 여기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가 단순한 거다. 복음은 또 원래가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교회가 뭘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나그네 길을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짜릿짜릿하고, 계룡산 가서 뭐, 나무 뽑고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그 기쁘게 해준, 이런 게 원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게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밋밋하고, 단순하고, 너무 심플해서, 야, 진짜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기독교라. 그런데, 가서 요 아이들, 요런 아이들에게 사탕을 딱 주고, 아니면 1,000원만 딱 주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걸 가서 사먹고 그런다고요. 어른한테 가서 1,000원 주면, 왜 1,000원을 주냐. 그렇죠? 묻는다고, 이게. 그 복음의 단순한 걸 갖고 가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러면 대부분의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안 믿는 거야. 너무 단순하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성을 부추기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생긴 거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믿음에다가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더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이거 가지고 구원 받을 때도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그 이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왜곡한 거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날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날에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왜곡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만 읽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베드로 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과 간에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바울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더러 있어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어떻게 돼?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이 단순한 복음, 이거를 왜곡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파멸에 이른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왜곡된 그런 복음으로 구원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했는데 그 안에 더러 너무나 단순하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왜곡시키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이거 이 서신서를 이렇게 대하게 될 때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혼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복음이.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치미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럼 이 일을 누가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을 조장한, 그 일을 이렇게 행한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뒤에서 왜곡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이 마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